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번째 13장에서 24장까지 타탄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타탄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세 번에 걸쳐서 거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무슨 우리 책을 살피든 간에 그 앞쪽 부분, 이게 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적혔는가라는 이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것을 알고 나면 나머지 이제 계속되는 역사들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 부분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좀 긴 시간을 두고 살펴왔는데요. 자, 12장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 백성들이 중부 지역, 또 남부 지역, 또 북부 지역에 가나안, 사실 말하면 모든 이 전체적인 핵심 전투에서 완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 통치권을 이제 가지게 된 그 역사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전쟁을 가나안 전반적인 영토에서 이겼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사실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1차적인 사명은 거기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진멸하는 거였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가만히 죽겠습니까? 항복하고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비록 전체적인 분명한 이 승리의 주도권을 가져온 건 확실한데 곳곳에서 지금 저항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장부터 보면 이제 완전히 패해서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지역적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가나안의 땅을 먼저 각 지파들에게, 이게 완전히 점령이 끝나고 완전히 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된 게 아닌데 그냥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이게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점령하지 못한 땅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영토의 범위를 보면 지금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저 유프라테스강 쪽에서부터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강 쪽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확히 성경학자들이 이집트 동부에 엘 아리시, 그러니까 와디 엘 아리시라는 강 것까지였거든요. 이게 와디라는 말이 붙으면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강 같지가 않다가 갑자기 우기가 되면 이렇게 확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계곡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13장을 통해 이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점령해가는 이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하나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과는 굉장히 작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여러분 잘 염두에 두면서 보십시오. 어쨌든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는 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곳곳에는 진멸되거나 제압되어야 될 여러 족속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12장에 가나안 지역 31명의 왕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1 나라의 한 31개국을 다 무너뜨린 건 사실인데 여전히 잔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변함없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직접 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거다.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의지가 있다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 심판을 완성해야 되는 나의 의지가 정확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명령대로 끝까지 바르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주도권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도권이 완전히 사실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지금 이제 곳곳에 구석구석에 막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빨리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까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너는 늙었다라고 말하면서 각 지파에게 각 구역, 각 지역의 땅을 분배하면서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세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여호수아도 보면 불과 지금 이 전쟁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 7년 정도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뭐 7년 전쟁을 하고 갑자기 폭삭 늙었을 리도 없는데 나이 많아 늙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일곱 지파에게 그럼 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려 하는 걸까? 하나님이 분명히 몰아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적인 전투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각 지파에게 그 일을 분배하실까? 이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조금 되돌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으로부터 가나안 입구에 들어오기까지 모압 땅까지 그것도 40년 동안 그것도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이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이끌었던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 모세가 아니라면 가나안 정복은 힘들 것이고 그 땅에서 과연 우리 이거를 잘 이겨낼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퇴장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7년 정도 지났지만 이제 이 세밀한 정복 전쟁, 이제 대충 큰 전쟁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명령대로 우리 각자가 나가서 순종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사실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빼고 그전에는 모세를 빼고 온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이유들을 우리가 좀 똑같은 원리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힘과 능력, 유명세를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없다고 가나안 전쟁이 실패하고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없다고 가나안에 대한 완전 정복이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없다고, 저 목사가 없다고, 저 리더가 없다고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축복을 받아서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위기를 만나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주 어린 소년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정규군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장수를 순식간에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거고, 또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이 80세 된 노인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무려 3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보란듯이 이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일에 열매와 그 일의 과정과 그 일의 결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들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모세를 통해 보여줬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근데 열방의 제사장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늙은 노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권세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목동이든 농부든 누구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봐야 이 시대 잠깐 살고 가는 그런 사람이고 결국 그래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대로부터 따지면 이 모세 때로부터 따지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뭐 복잡한 일을 만나고 열심히 하고도 욕먹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태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이기에 내 감정과 느낌대로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각 지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꼭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맡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열방의 제사장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교회로 본다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정인 셀인 거고 그 셀을 함께 돌보는 존인 거고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섰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분명히 영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맡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또는 우리에게 맡긴 특별한 타겟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 열방의 제사장 납다라답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지금 교회인 우리가 교회 속의 셀과 존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분배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로 이 분배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셀들과 우리의 존들과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서 우리 삶과 잘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 여호수아 9장부터 불과 두세 장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살폈지만 그리고 그 기간이 7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분배한 땅 곳곳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적들이 많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이 7년 전쟁이지 사실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싸워야 되는 그런 그 마음 누군가를 계속 막 7년 동안 뭐 70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거는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전투력을 7년 동안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존재, 전쟁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군사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 보냄을 받은 이 가나안 땅, 이 세속의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속의 달콤함, 세속의 화려함, 세속의 편리함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휩쓸리고 그래서 자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가 그냥 사탄의 그 길을 걷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자 하는 이 전투력, 이 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화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이 일곱 족속들의 각 지파들이 일곱 족속이 아니라 이 일곱 족속을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시키는 그러니까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이 열두 지파들이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교회가 성도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능과 욕심, 욕정대로 살아가는 이 이집트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이 절대 닮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닮아가는 이 세속의 문화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전투력을 잃은 거죠. 싸움의 의지, 싸움의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그때대로 진멸하는 싸움에 힘을 쓰기보다 이제 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좀 쉽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들,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사명의식이 좀 이렇게 결여되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남은 적들과 싸우는 것도 귀찮고 또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분쟁을 피하고 싸워야 하는 전쟁, 그러니까 강하게 막 덤벼드는 사람들하고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니까 그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뭐 겁을 주면 무서워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분배, 쉬운 땅을 분배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읽어가시면 보면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13장에서 19장 땅 분배 사건 이야기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미 갈렙은 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굳이 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 사람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장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그 땅 원래 처음에 40년 전에 우리가 왔을 때 취해야 됐을 이 땅. 거인이 있고 뭐 철병가가 있고 무서워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부 그냥 광야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땅,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죠. 내가 그 산지를 내가 분명히 싸워 이겨 가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파와 족속들이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든 것은 물론 임프루브 되고 많이 성장한 건 있으나 여전히 부딪히기 힘들고 싸우기 힘든 거는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이 가나안 땅, 이 사명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갈렙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에 이것을 순종으로 이루겠다라는 태도, 이게 성도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갈렙의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의 부모는 원래 이렇게 보면은 물론 딱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에서족 속 출신 같아 보인다는 거죠. 창세기 36장이나 이런 데를 좀 또 역대상 이런 데를 찾아보면 갈렙이 분명히 이스라엘 정통 혈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대로만 따지면 물론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굳이 갈렙의 이름 앞에 뭔가 토를 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다른 족속일 가능성이. 어쨌든 이 갈렙이 그런 에서의 족속의 후예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집트에서 같이 탈출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언젠진 모르지만 그 갈렙의 부모들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함께 와서 거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라는 건 결국 이것만 봐도 믿음의 공동체지 무슨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무슨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뭐 나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출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지파들은 산악의 거인족 속들이 두렵다, 뭐 철병과가 두렵다 하면서 피하고 싶은 이 적들을 갈렙은 그곳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는 지금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는가? 하나님 저 산지를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미 갈렙이 40대 때 똑같이 외쳤던 그 믿음. 그러니까 40이 되고 그 다음에 80세가 돼서 아 이제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갈렙 같은 사람은 다른 믿음의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40대 가진 믿음이나 80대가 넘어서 가진 믿음이나 더 담대하고 더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 같습니까? 믿음의 삶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산지가 있고 뭐 골리앗이 있고 뭐 거인들이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현실 앞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에 더 많은 이 장애물과 있고 적이 있고 덤벼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갈렙처럼 거친 산악의 땅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내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까? 아니면 늘 기도 속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제해 주시고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평탄한 길, 넓은 길, 대로를 달라고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쉬운 길과 편안한 길 좀 더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편리하고 성도들은 그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거친 땅, 험한 땅, 긴장을 하나도 풀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편리하고 좀 더 나아지는 내일, 배불러지고 좀 쉽게 사는 내일을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거는 노후에 아주 형편없이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갈렙처럼 85세가 됐으나 내가 도전할 게 있고 싸울 게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길이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만약에 그렇게 험난하다면 충분히 힘들다면 여러분 좀 믿음의 그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갈렙을 닮아서 하나님 이 길 속에 내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뭐 직업이나 학업이나 모든 게 나아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 물려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살아야 되는 이유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여러분의 삶에 거친 파도와 좀 어려운 삶의 그 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거칠었으나 그러나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열두 지파들의 땅 분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여기 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오는 거니까 갈렙이 이런 믿음의 안목과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싸울 의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 다른 지파보다 뭐 15장, 16장 뭐 이렇게 걸쳐서 15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가 가졌던 아주 굉장히 큰 영역 아주 넓은 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쭉 해주는 게 15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버금가는 지파가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었는데 16장, 17장은 요셉의 후손들이었던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근데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요셉의 자손들이 이 유다 지파 좀 전에 15장에 나왔던 유다 지파의 갈렙과는 좀 정반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강한 족속들에 대해 저항에 대해서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뭐 우리 땅은 계곡이고 막 힘들고 막 큰 뭐 철병거가 있고 뭐 거인이 있고 막 불평을 하는데 거기에 같은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리더였죠. 아주 공평한 말을 합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난관을 너희가 힘을 합쳐 극복해라. 너희는 작은 민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5장과 16장에는 아주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이런 상대적인 모습들을 어느 정도 착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뒤로 가보면 그래서 왜 유다 지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도 깔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 어려운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그 상황을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 편하게 해주시고 저거 편하게 해주시고 왜 나는 늘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흙수저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7장 18절 산악지역을 너희 것으로 가져라. 비록 그것이 살림지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어렵고 거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너희 힘으로 개간해라.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산악지역의 가장자리까지 너희가 다 차지해라. 사실 정복하기 힘든 데는 어떤 데입니까? 그만큼 정복만 하면 안전하고 좋은 곳이죠. 그렇잖아요. 정복이 힘든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살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투정 부리고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이것을 정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너무 뻔한 거죠. 근데 이 적들을 그럼 어떻게 이 강한 적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그 두려움들, 마음의 불안함들 이거를 이겨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골리앗을 봤더니 이만큼 큰 사람이 뱉을 만한 창을 들고 오는데 거기서 멀쩡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요. 두려운 마음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성도도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능가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선택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록 산악이고 철병과가 있다고 해도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도들의 승패의 삶, 성공과 실패의 삶, 성도들의 어떤 그런 분명한 삶의 그 이 결과는 어디에 달린 겁니까?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꾸 말하죠?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나의 소망을 따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보낼 받은 사명자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싸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어려운 관계를 탓하고 여러 핑계와 변명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 사명의 삶을 이미 이겨놓은 이 땅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하며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래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15장, 16장, 17장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되는 18장의 내용도 땅을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직 그 땅을 나눠받지 않은 이제 일곱 지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8장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9장부터는 또 시므온 지파부터 이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가진 땅을 보십시오. 다른 지파와 달리 독특하게. 다른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재분배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들이 가진 차지하겠다고 한 그 땅 중간을 자기들이 가지게 되죠. 이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독립된 자기들의 경계를 갖지 못하고 마치 레위 지파처럼 성읍들만 뭐 유다 지파 가운데서 분배받았던 이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조금 되도록이면 알 수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 결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죠.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원래 2만 2,200명이었는데 근데 원래 이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세력이 약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1차 조사 때만 해도 5만 9,300명, 6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했던 그 지파였거든요. 근데 유다와 단지파 이게 다 같이 사람이 많은 그런 지파였는데 그런데 광야 방랑식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마지막에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결국에는 음욕으로 이들을 속일 때 리더 시므온 지파의 리더들로부터 이방 여자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사람 많은 사람이 죽게 됐었죠. 근데 인구조사를 봤더니 다른 지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시므온 지파만 아까 말한 것처럼 6만 명의 인구가 느닷없이 2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이렇게 나뉘어 살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호받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다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므낫세 지파 이런 데로 들어가서 막 흩어져요. 이 시므온 지파는 뭉치지를 못하고 다 흩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지역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남 왕국이 되는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시므온 지파들이 전부 에브라임 지파 북쪽으로 다 올라가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흔적들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세속의 문화, 음욕, 탐욕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속의 문화와 탐욕 타협했고 음욕에 빠졌고 탐욕에 빠졌을 때 그 순간에는 달콤하고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지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흔적도 없이 자기들 민족들이 부강해 갈 때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 이들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말씀의 어떤 기준을 갖고 지켜가려는 이런 노력들에서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지금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셀 모임에 있어서도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강단에서도 이런 말씀보다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자꾸 이런 타협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해야 될 건 변화해야 돼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에 타협하고 우리가 점점 쉬운 길을 하나씩 걷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쉬운 길에 발을 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망할 때까지.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시므온 지파를 보면서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사건 속에 아, 시므온 지파는 저기 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알아야 아, 저 지파가 저렇게 됐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역사를 살펴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중심적으로 가지 못하고 타협할 때는 이 지파 자체가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교훈들을 배워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 10절부터 보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을 얘기하고 17절부터는 이사갈 지파, 그리고 24절부터는 아셀 지파, 그리고 32절부터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40절부터는 단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단 지파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 단 지파의 기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각각 접하고 있었던 그런 땅을 분배받았는데, 근데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실 인구들이 많은 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단 지파가 많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땅의 그 이 비율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의 영토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 안팎에는 강한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그래서 거기를 거주하고 자기 땅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도 못 쫓아냈고 블레셋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착을 못한 거예요. 아주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나중에 여기를 떠나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 메롬호수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북쪽 전쟁이 있을 때 그 근처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라이스라는 땅을 이게 뺐습니다. 사람들에게 뺏어서 그곳 정착민들에게 뺏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단이라고 개명을 한 다음에 거기를 자기 영토로 삼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해서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배 이야기고 사실 영토의 지명을 들어보면 뭐 무슨 소리인지 사실 우리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리는 이 파워포인트의 지도들을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뭐 자세한 건 몰라도 큰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거나 남 얘기가 아니라 아, 이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아놓고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갔구나. 이 지파는 이렇게 해서 강성해져 갔구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백성들이 보내진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지금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가 믿음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몰아낼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 끝까지 이 심판받을 민족의 심판의 칼로 쓰시겠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조선이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술과 아까 그 요단강 동편이 그술이라고 그랬는데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은 결국은 다윗 때 가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다윗성, 예루살렘성 너무 좋은 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취하기만 했다면 정말 부강한 어떤 좋은 이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 이 유다 자손도 이걸 못했어요.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안 했다가 아니라 여기는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또 16장 10절에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긴 또 안 했다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진 않았고 종으로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또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여긴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를 했다.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끝까지 덤비고 계속 거기서 살려고 생존했다. 근데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므낫세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그때서야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년간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모든 땅을 다 취한 후에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자가 우리 사명의 땅, 여러분과 저처럼 다 보낼 받은 그곳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가나안의 무리들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파들이 그것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이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노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데리고 놀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것처럼 꺼진 불 같은, 이제는 다 연기만 스물스물 나는 것 같은 이 꺼진 불씨 속에서 아주 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죄악에 감염을 시키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그렇게 무너져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분명히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전쟁은 분명히 우리 삶의 현장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온전한 순종, 하나님 명령 그대로 하는 순종, 가감하거나 뭐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항상 어설픈 순종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일을 해갈 때 90%도 해요. 때로는 99%도 해요. 근데 그 1%, 내가 99m를 파고 들어갔는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이 와서 1미터만 파니까 그냥 금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보고 배가 아파서 몰살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설픈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닐 것 같을 때 그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멈춰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맡을 바, 우리의 행할 태도는 충성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10년을 넘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가면서 우리 리더들과 우리 함께 이 길을 걷는 성도들이 쉽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욕먹고, 열심히 섬기고 오해받고, 열심히 하고서.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뭔가를 멈추고 어설프게 순종을 한다. 뭐 이래보니 뭐 저래보니 똑같더라. 대충 대하고 그냥 뭐 예배 그냥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구원을 받고 상속을 받고 유산을 받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익숙하고 숙달된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나를 보낸 그 이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울고, 물론 그들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저들이 나를 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 여호수아를 통해 이 열두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말씀해주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건 참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할 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5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다 기다렸어요. 약속을 받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가지 못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런 일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신 이 땅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고 낙오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같이 하나님의 길에, 교회에, 봉사에, 섬김에 나왔는데 왜 누구는 칭찬을 받고 누구는 남겨짐을 당할까?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파들의 땅 분배와 이 사건들이 얼핏 보면 남의 땅 얘기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나오는 한두 구절이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설픈 순종. 그래서 어설픈 순종이란 다시 말하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행했을 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지 99% 해서 순종이 되는 그건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설픈 순종이란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열심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내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순종은 뭐가 남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죄의 씨앗에서 꺼진 불씨 같은 데서 다시 이 불이 거꾸로 치솟아 올라서 결국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릴라가 바로 이 족속 중에 나온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완전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설픈 순종으로 자꾸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특히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교회까지 휘청휘청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말세의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게 하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의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비록 내가 순종을 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내가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저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땅 분배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20장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명하셨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도피성은 한마디로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사람이 아무래도 뭐 실수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지 말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복수나 살인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스라엘들이 이 배당받은 땅 곳곳에 여섯 곳에 이런 것을 만든 거죠. 뭐 경찰서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건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이 법치, 공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제도입니다. 21장에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 지파들 속에 레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라라고 레위인들에게 배정했던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장소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명이 생소하니까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이 지파들이 어느쯤에 거했구나라는 걸 여러분 항상 좀 크게는 염두를 꼭 해 두십시오.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지금 색깔로 표현하고 이 지파들이 어디쯤에 배치됐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2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가 이제 돌아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요단 동편 백성들이 나중에, 왜 그러잖아요. 대부분 큰 강이나 큰 산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 양쪽의 문화가 교류가 힘들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도 중간에 태백산맥입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교류가 되게 힘들고 서로가 막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때로는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적대시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 지중해 사이에 있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자기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남남이 될까봐 우리가 이 한 결의임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단을 쌓는데 이걸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아무데서나 단을 쌓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껏 열심히 싸우고 동쪽으로 돌려보냈더니 어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단을 쌓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지파들이 전부 몰려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족속인데 이 강 때문에 결국 남남이 될까봐 세월이 흘러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걸 보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각오와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뒤로 넘어가면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보면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3장에는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10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핵심 전쟁의 기간이 한 7년 정도 후 그렇게 보면 한 8년 정도 흘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15년에서 한 20년은 흘러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전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 마지막 유언을 아주 절규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1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을 사신 분이 그 100년을 산 인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의 정황을 보면 정복한 땅은 이미 어떤 거예요? 이미 오랜 절에 분배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전쟁, 큰 전쟁이 끝나는 7년째 끝나서 이미 지금 만약에 이게 15년이 흘렀다고 하면 8년 전에 분배가 됐는데 곳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그것을 순종해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땅을 분배해라. 이미 내가 주었고 이걸 잠시 이길 거야. 지파들에게 이걸 꼭 하도록 해야 돼.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거는 자기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때에 맞춰 일구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충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우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해 주신 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너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끝까지 싸워 이기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99%의 순종, 90%의 순종. 요즘에 아주 담대해져서 그래도 51% 아닙니까? 이런 식의 아주 이제 막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이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런 어설픈 순종, 내 생각대로라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만족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여호수아가 외치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도 그래요. 무슨 쫌팽이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성도들은 재미없고 뭐 부모님 치마 밑에서 무슨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교회 오빠 이러면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세상과 비유해서 정말 재미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쑥맥에 이런 사람을 말할 때 교회 오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나를 좀 마음대로 대해 주십시오. 이런 이 욕심에 이게 그냥 탐욕과 음욕에 꽉 찬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력을 느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오빠의 삶은 매력 덩어리인 거예요. 20장 3장 10절 뭐라고? 너희 중 교회 오빠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기꺼이 교회 오빠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천명을 쫓아내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교회 오빠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교회 오빠 그러면 이분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내가 혼자 나갔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 예, 그 자기 무슨 막 힘이 어떤 걸 세요. 내가 1대 10으로 싸웠는데 이견이 헛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뻥이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일당천 우리가 한 사람이 나가서 한 민족을 무너뜨리고 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한 회사를 점령하고 한 사업을 점령할 수 있다. 완전히 익스트림리 익사이팅한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무슨 목줄에 매여있는 아주 그냥 도사견이 딱 목에 딱 매여가지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 앉아 앉고 손 그럼 손 주고 여러분 그게 지금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계가 이 열방이 목도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구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이런 유혹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쁜 남자에게 빠지지 마시고 교회 오빠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쁜 남자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이 조롱하듯 우리 교회 오빠들 에? 정말 아무리 봐도 그냥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닝닝한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맛있는 삶, 맛을 내는 삶 그런 삶들에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세상에 나쁜 남자 흉내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겠다는 이 결단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맡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다니엘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에 나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오빠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애굽에서 태어나서 110년을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하자.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타협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지금 그들이 전쟁 속에서 그 뜻대로 살려가려고 애쓰던 그 모습처럼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폈던 이스라엘 속였던 그 기부원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약함과 악함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악 속에는 결국 여호수아의 염려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음욕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작은 바이러스, 작은 암덩어리 세포 하나를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암치료를 하고서 이야 다 죽었어요. 99% 완전히 죽였어요. 1%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남아있는 1%의 암세포 하나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한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가 살아있는 그런 환경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롯의 딸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하고 음란하고 뭐 재밌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자꾸 동경하면서 그거를 연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죄에 대해 철저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도 속히 망할 거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 그 구원의 땅, 축복의 땅에서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천국 간다고 뭘 믿고 장담을 합니까? 당연히 믿음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도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문턱에서 또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일이 바쁘고 절에 바쁘고 뭐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써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에 나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속에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건 무슨 철밥통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공무원 되려고 합니까? 철밥통이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마음대로 자르지도 않고 대충 해도 되고 물론 그런 대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철밥통이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철밥통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멸망한다는 말의 영적인 개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폭삭 무너져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당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좋아지고 세상의 풍요와 하나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그 풍요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과 타협해서 생기는 그 풍요. 그게 명적으로 멸망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창고 1, 창고 2, 창고 3 열심히 짓다가 나중에 창고 10개 만들어 놓고 이제 평생 살아보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걷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나도 하나님 뜻에 옳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억만금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는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0세가 된 노장 여호수아의 인생 결산에서 이 목놓아 외치는 이 한마디 모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격자들이 외쳤던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24장 여기서도 이제 역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역사 없이는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돼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왔고 우리가 취했고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 이 사명을 맡기셨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외국에 와서 지나가는 예배 드리는 것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공간만 필요해.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어떤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온전히 알고 같이 힘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당해 결국은 멸망에 가는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살필 역사도 잘 살피질 못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첫 적용 성도의 삶의 이 태도 이 습관들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놔야 그래야 뒤에 말씀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이 제발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내 선택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성도들의 축복된 삶, 만사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과 견줄 수가 없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 이 열방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 그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비록 예수님처럼 함께 예수님과 죽지만 그러나 온 열방 속에 생명을 주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 축복. 여러분 말씀을 피상적으로 가지지 마시고 정보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성경책을 차 뒤에다 부적처럼 이렇게 놓고 다니지 마시고 또 스마트폰에다가 그저 성경 뭐 앱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기 나도록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며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모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관계,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교회를, 모든 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필요한 걸 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라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야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길 속에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치겠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과 결단들 잊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함께 결단하시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진심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